네, 앞선 편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그 자체보다는 AD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의 기본 코스를 대략 한 30여 분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면서 기술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초 지식에 대한 어떤 가치, 아니면은 이것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잡으셨습니다. 바로 그냥 전화번호 같은 거다. 윈도우 아니면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내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저장해놓은 장소를 디렉터리라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디렉터리가 손쉽게 변경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꿀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과 허가를 위한 기본 인프라. 이거를 우리가 AD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더 AD에 살펴볼 것이요. AD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AD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바로 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오브젝트라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오브젝트가 뭔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개체요. 그럼 개체는 뭔가요? 그럼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술 문서들을 보시면 유저 오브젝트, 그룹 오브젝트, 뭐 그룹 팔리시 오브젝트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뭘까요? 오브젝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브젝트가 뭔가요? 라는 단어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브젝트는 제가 97년도인가요? 그 자바 초창기 책에서 일장에서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무언가를 이루는 속성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언가를 이루는 그다음에 속성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이 속성을 영어로 하면은 어트리뷰트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판에서는 속성이라 번역이 안 되어 있고 특성이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사용자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AD를 이룹니다. 그럼 사용자 개체는 무슨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성, 이 사람의 전화번호, 이 사람의 계정,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 이 사람의 부서, 이 사람의 주소, 이 사람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한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AD를 한번 볼까요? 네. AD를 조금 이따 설치를 하는 내용을 보실 건데요. AD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용자입니다. 제가 사용자를 만들어 놓은 곳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유저라는 곳에 가보면, 백승주라고 하는 사용자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 보죠. 개체입니다. 백승주라고 하는. 그럼 백승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어트리뷰트, 속성,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성 편집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성 편집기를 클릭해보면 AD의 가장 하위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볼까요, 한번요? 여기에 디파트먼트, 예상이 되시죠? 뭘까요? 부서명입니다, 부서명. 여기에 디스플레이 네임, 뭘까요? 표시 이름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 디스플레이 네임에다가 가로치고 백승주 이렇게 쓰면 얘는 제가 속성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제가 다시 백승주라는 사용자를 한번 더블 클릭해보면 표시 이름이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얘를 지우고 적용을 누르고 특성 편집기에 가서 디스플레이 네임에 가서 보면은 또 변경이 되어져 있죠. 예, 제가 엔터 쳐버렸는데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네임 가서 보면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바로 AD는 가장 작은 단위가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들을 이루는 또 다른 내용들, 이것을 어트리뷰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정과 암호를 넣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인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 사용자 개체의 계정 칸에 쓰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암호가 저장되는 속성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인증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인증을 할때 쓰는 프로토콜, 이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커베로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커베로스는 또 뒤에서 한번 조금 살펴보실 내용인데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는 인증하는 방식이 커베로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쓴다는 것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AD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AD에다가 무언가를 물으면 코알라 이름이 뭐니? 코알라의 부서가 뭐니? 코알라의 전화번호가 뭐니?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질의할 수가 있겠죠. 질의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LD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포트가 389번의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AD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증도 하고 정보를 쿼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D의 용도가 두 개가 정리가 됐죠. 인증용,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체 관리를 위한 용도입니다. 계정을 중앙에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이런 매니지먼트 너무 당연하죠. 나아가서 AD 코스의 가장 마지막에 살포시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그룹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자의 데스크탑에 서버에 무언가의 설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어떤 세팅을 해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매니지먼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를 크게 용도가 세 가지다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인증,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가 관리를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을 중앙화하는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SSO라 표현을 했었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는 그룹 정책이랑을 이용해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윈도우 2000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과 기술이고요. 윈도우 NT, 즉 2000 옛날 버전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쓰지 않고 예, SAMDB, 도메인이란 개념은 남아있었습니다만 접근하는 기술 방식이 완전히 다른 기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NT 때 쓰셨던 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증과 2000 이후에 쓰셨던 인증 방식은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것이죠. AD에서는 구성 요소를 크게 두 종류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실제 눈에 보이는 피지컬 컴포넌트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로지컬 컴포넌트의 컨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계들이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을 처리하는 기계의 이름을 우리는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를 D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파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NTDS라 표현하는데요. AD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액세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오피스에 있는.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엔진이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 내에 눈에 보이는 파일들, 이걸 데이터 스토어라 표현하고 있고요. 아직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 도메인 컨트롤러 중에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글로벌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GC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윈도우 서버 2008부터 제공하고 있는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 결국에는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파일, 도메인 컨트롤러 컴퓨터, 글로벌 카탈로그 컴퓨터가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티션부터 시작해서 5,6까지가 잘 이해하셔야 될 바로 기본적인 로지컬 컨셉인데요. AD 데이터베이스는 AD는 내부적으로 DB 안에 용도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누어져 있는 하나하나를 파티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고요. 스키마는 어트리뷰트의 정의고요. 도메인은 말 그대로 어떠한 바운더리를 도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회사 내에 바운더리가 두 개일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되어져 있는 도메인 간의 연결 고리를 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트리들이 모이면 뭐가 되나요? 즉 도메인 여러 개가 여러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포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하나지만, 즉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하나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울, 경기도, 부산,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광주, 대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지리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IT에서는 네트워크적인 구분이라 표현하는데요. 이 네트워크적인 구분을 표현하는 사이트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바운더리 내에서도 회사도 이래서 서울지사, 부산지사, 광주지사가 있는데 서울지사 내에서도 부서가 있겠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바운더리 내에서 무언가의 이유로 관리적 용도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어떤 눈에 보이기 위한 자름 용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용도로 쪼개놓은 것을 조직 구성 단위, organizational uni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도메인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도메인은 하나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인증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묶어서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고요. 도메인 컨트롤러 내에는 이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들의 정보가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서 1편에서 도메인과 작업 그룹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메인의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혹시 다운이 발생하면 인증 체계를 진행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 이상의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서버들 간에 똑같은 정보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뒷부분에 이제 복제된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올 건데요. AD에서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두 개 이상 만드시는 것을 당연히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항상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AD에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니면 AD에 뭔가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대가 로드 밸런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대가 항상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겠죠. 이거를 복제라고 표현을 하고 네, AD에서는 두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들면 두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개별적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서로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NT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윈도우 NT 4.0까지는 이 도메인 컨트롤러도 대빵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부하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PDC, BDC라 표현했었는데요. P가 프라이머리 도메인 컨트롤러 약자이고 네, BDC가 백업 도메인 컨트롤러 약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2000부터는 모든 DC는 몇 가지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같은 등급입니다. NT 때는 PDC에서만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BDC는 읽기만 되는 백업이었었고요. PDC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BDC를 PDC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만 윈도우 2000은 이상의 AD는 여러 개의 DC에서 동시에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하고요. 몇 가지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서버에서 코알라를 만들고 코알라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B 서버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서로 복제가 돼서 똑같은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메인 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정, 그룹, 그 다음에 AD에 가입하면, 즉 도메인에 가입하면 만들어지는 컴퓨터 계정, 이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져 있게 됐고요. 같은 도메인 데이터를 갖게 되는 복제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메인 내의 관리자는 도메인 내에 있는 전체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범위가 되게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도메인 내에 사용자가 100명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범위가 바로 하나의 도메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는 어디를 가더라도 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가장 작은 바운더리의 범위가 뭐냐, 인증을 하기 위한 바로 이것이 도메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회사는 그럼 도메인이 몇 개 필요할까?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도메인 하나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나라면, 코알라닷컴 하나라면 코알라닷컴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메인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질 수 있겠죠.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뭐 회사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럼 하나의 도메인을 만들면 어디에 배치된 도메인 컨트롤러도 같은 데이터를 가져야겠죠. 그러면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메인의 범위가 바로 복제를 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지사와 한국 지사가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러한 이유로 도메인을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 관계가 맺어지면 되죠. 같은 회사라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제가 트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트리. 그래서 우리 회사의 도메인이 몇 개 필요하냐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AD를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실제 AD를 설치하고 사용자를 만들고 세팅하고 하는 거는 전체 기간의 1,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 80%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 회사가 도메인이 몇 개 필요하고 도메인 컨트롤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 거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같은 도메인일지라도 또 나눠야겠죠. 이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OU라고 표현했죠. OU, 조직 구성 단위. 이런 로지컬적인 컨셉을 잡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개념적인 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얘기가 쉽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도메인이 뭔데? 도유가 뭔데? 라는 단어도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메인이 뭐냐? 바로 AD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쉬운 예로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드려요.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구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서울, 부산, 광주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무실을 빌리겠죠. 세 개의 장소를 만들어서 IT 엔지니어 제가 처음에 가서 뭐 하시는 게 뭔가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나면 네트워크 몇 개가 되나요? 물리적으로는 세 개지만 연결되고 나면은 서울에서도 광주 접속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 접속할 수 있고 이 사공활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로지컬하게는 네트워크 몇 개가 되는 건가요? 하나가 되는 컨셉이라는 거죠. 즉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지컬 개념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다른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고 어느 정도의 속도만 보장을 한다면 한국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서버가 한국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의 정보를 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은 바로 로지컬한 범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큰 범위가 지리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뭐 회사적으로 범위가 하나의 도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나의 도메인에서 모든 사용자나 개체나 그룹을 다 때려놓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찾는 것도 되게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메인 내에서 어떤 또 로지컬적인 조각을 나눠서 얘는 뭐 서울, 부산, 광주 아니면 쪽에서 얘는 IT, 얘는 영업, 얘는 마케팅, 얘는 인사부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낼 수 있는 기술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것을 AD에서는 OU라고 표현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메인을 만드시면 원하시는 OU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OU 안에는 내가 원하는 개체를, 오브젝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어진 OU의 모습인데요. 실제 AD를 볼까요? 실제 AD를 보시면 제 AD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OU는 이렇게 네, 폴더에 무언가의 마크가 있는 것이 OU고요. 마크가 없는 것은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테이너. 그럼 내가 만약에 꼬갈라.com이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는 지리적으로 먼저 무언가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새 OU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코리아 쓰고 엔터를 치면은 코리아 OU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안에서 IT, 네, 아니면 네, HR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개체, 뭐 에바0이다.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드랍하면은 이 개체가 이쪽 OU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코리아 IT를 클릭하면은 코리아 내인 한국에 있는 IT 부서가 쭉 나오게 IT 부서 내에 개체들이 쭉 나오겠죠. 이 사람이 이전했다. 다시 이렇게 드래그 드랍하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디렉터리에 액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뜻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은 저는 한 가지 예. 꼬알라닷컴이라고 하는 원 도메인에 여러 개의 OU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메인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쪼개는 이 단위를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까? 바로 OU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OU가 단순하게 이렇게 관리를 위한 용도, 아니 눈에 보기 편한 용도만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죠. 관리자가 도메인 전체에 한 명밖에 없다면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IT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있죠. 뭐 계정 만들어줘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아니면은 암호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그룹의 소속원 정보 바꿔주세요. 이런 식의 무언가의 태스크별로 아니면은 무언가의 권한별로 일을 나누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1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라이트나 퍼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도 있을까 없을까요? 사용 권한이죠. Create User Object. 무슨 뜻일까요? 사용자를 만질 수 있는 퍼미션이에요. 그럼 사용자를 만질 수 있는 퍼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딴 건 다 못해도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만들 수 있을까요? 인사부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계정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작고 한 곳에다 몰려 있다면 IT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개똥이가 출근하는데 개똥 계정 하나 만들어줘. 근데 회사가 크고 지리적으로 많이 분산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걸 한 곳에 있는 IT에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지사에 있는 IT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지사에 있는 HR에다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순하게 볼까요? 한번요. 오유에서 제가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제어 위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제어 위임 없어 올라왔어요. 다음 누를게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 코알라라는 사용자가 하겠다. 그래서 코알라 확인하고요. 다음 누르면 이런 식의 기본적인 작업들이 올라와요. 사용자 계정 만들고 삭제 관리하고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죠. 그룹 정책에 대한 정보 나오고요. 사용자 암호 리셋하고요. 여기 없는 것들.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작업들도 실제로는 다 퍼미션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 모든 개체에다 다 할 거냐? 특정한 개체에다 할 거냐? 가볼까요? 특정한 것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 되게 많이 나오죠. 저도 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사용자 같은 거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개체에다가 만들기 권한 주겠다. 그러면 다음을 누르면 무슨 권한 줄 거냐? 일반을 줄 거냐? 속성별로 줄 거냐? 속성별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은 전화번호만 바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텔레폰 넘버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만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주는 거.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는 위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유가 바로 위임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묶음 단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동영상에 살펴보실 내용입니다만 바로 관리를 위한 그룹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도 오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도메인이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운더리입니다. 최대. 일단은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또 다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이 자르는 것들을 뭐라 표현한다는 겁니까? 바로 오유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유를 만드는 이유는 관리에 대한 위임, 딜리게이션. 그리고 그룹 정책을 배포하기 위한 단위가 도메인 단위가 되기도 하고 오유 단위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잘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바로 DN이라고 하는 건데요. DN. 우리는 꼬알라라고 부르는 그 개체가 도메인 전체, 나아가서 포리스트 전체에서 유니크하게 갖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백승주라고 하는 사용자는 동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승주란 계정은 두 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름은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유니크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AD에서는 이렇게 유니크한 네, 개체의 이름을 Distinguished Name이라 표현을 합니다. 일반 이름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글판에서는. 근데 잘 보시면 첫 번째 거죠. 제일 뒤부터 읽는 게 제일 편합니다. dccom.com입니다. dccoala, coala.com이에요. 이 안에 OU equal sales. 뭘까요? sales라고 하는 OU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거요. coala.com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OU 밑에 있는 CN, 컨테이너라는 뜻인데요. 아니면 common name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coala라고 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coala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요 이름은 겹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백승주가 꼬알라를 가졌다면 두 번째 뭐 백승주 같은 경우는 꼬알라 1, 콤마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개체를 바로 가볼까요? 여기 아까 꼬알라 IT 밑에 유저에 가보면 제 계정이 있었고요. 네, 제 계정에 특성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들의 어트리뷰트 나오는데요. D를 가볼까요? D에 Distinguished Name에, 아이고 제가 또 엔터를 쳤네요. 네, D를 가보겠습니다. Distinguished Name에 가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이 뭐라는 겁니까? DN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값을 보면 이 하이어라키 구조상에 꼬알라닷컴 밑에 어떤 오유가 있고 오유 밑에 이 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D에서는 개체를 의미하는 기본적인 이름을 DN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예,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LDAP이라는 단어 썼었습니다. AD는 DB다. DB면 코리아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성이 백신 사람 모두 뽑아주세요. 아니면 전화번호에 02로 시작하는 사람 모두 뽑아주세요. 아니면 예 계정이 K로 시작하는 사람 모두 뽑아주세요. 무언가를 질의하는 것을 저희는 전부 다 쿼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AD는 LDAP이기 때문에 쿼리가 가능합니다. 쿼리가. 그러면 AD에 쿼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도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LDP에서 할 수도 있고 LDP라는 툴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ADSI Edit라고 하는 툴도 있어요. 그러면 쿼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두 개의 링크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테크넷의 문서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SQL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Select 별표 from 뭐뭐뭐 이거 뭔가요? 어디어디에서 모든 걸 다 뽑아주세요 이 뜻이지 않습니까? 쿼리 베이직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equal 가장 쉬운 거부터 볼까요? Given name equal John. Given name은 이름입니다. 성은 surname이라 표현하고요. 그러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뽑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N%인데요. AND 표시가 앞에 붙어요. 존이라는 이름이고 L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는 로케이션인데요. 사는 장소가 근무하는 지역이 댈러스라 되어 있는 거 다 뽑아달라는 겁니다. 느낌표는 나시고요. 그러면 이름이 존이 아닌 사람 몽땅 다. 와일드카드는 말 그대로 예 별표입니다. 다 있는 거. 그래서 타이틀이 있는 거 모두 뽑아줘. 그러면 이렇게도 나오죠. 여기 보시는 꺽쇠, 파이프. 파이프는 오화인데요, 오화.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오화가 안 나왔는데요. 이름이 존이고, 앞에 엠퍼센트 엔드죠. 로케이션이 달라스나 오스틴인 사람을 다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는, 네, 오화입니다. 다음에, exchange user control이라고 하는, account control이라는 단어가 속성이 2인 사람과 이게 뭐냐면 네 사용자가 disable 되어 있는 걸 모두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 Exchange Master Account SID라는 값이 없는 사용자들을 다 뽑아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LDAP 쿼리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뭐 단순하게 한번 볼까요? 이제요. 여기서 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찾기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네 일반 쿼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게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이름에서 시작이 네 이름이 SUNG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세요. 네 없죠. 왜 없을까요? 네 이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찾기 해보면 백승주 나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쿼리문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검색에 가서 네 고급을 클릭하면 쿼리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네 샘 어카운트 네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다 나오죠. 샘 어카운트 뭐냐면 우리가 얘는 계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샘 어카운트 네임이 네 K로 시작하는 거 모두 다 뽑아주세요. 네 K로 시작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러면 네 N%를 집어넣고요. 디파트먼트가 IT인 것을 모두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네 백승주만 나오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AD에 쿼리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닫고요. 여기에 어트리뷰트에 가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얘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사용자가 암호를 한 번도 안 바꾼 거 아니면 안 쓰는 계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좋은 방법이 얘예요. when change. when change 속성을 쿼리를 하면 이 날짜가 특정한 기간 이상 지나면 얘는 안 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울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AD를 계속 쓰시다 보면 컴퓨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컴퓨터가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지우면 안 되거든요.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혹시나. 들어가서 특성 편집기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는 2015년 5월 9일 이후에는 변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쓴다는 거고 안 쓴다는 거고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쿨하게 이렇게 아이고 네 여기에 가서 얘를 쿨하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안 쓰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죠. 윈도우에서는 기본값이면 컴퓨터에도 계정의 암호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가 얼마나 변경되면 기본값이 30일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윈체인지가 30일 이상 지났다는 거는 AD와 교신을 30일 이상 안 했다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네, 2015년 10월 19일, 30일 지났죠. 근데 뭔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해도 된다? 지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쿨하게 딜리트. 네. 이렇게 AD 내에서는 모든 게 다 어트리뷰트로 되어져 있고요. 어트리뷰트에 쿼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LD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LDAP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표준 방식이기 때문에 AD를 어떤 인사 DB로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AD를 인사 DB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있죠. 그게 뭔가요? 익스체인지 서버입니다. 우리 익스체인지 서버에 특정한 사용자를 찾습니다. 백승주라는 사용자. 그럼 이 사람의 부서명, 전화번호, 매니저 이런 정보들 전부 다 AD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AD의 매니저 속성이 없는 것 같다? 볼까요? 여기에 백승주라는 사용자를 엔터를 쳐보면 조직이라는 단어가 있고 조직에 와봤더니 관리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관리자에다가 네. 집어넣으면은 얘는 관리자가 이제 유선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웃룩에서 익스체인지 쓰실 때 사용자 더블 클릭하면은 조직 구조가 쫙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AD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AD를 이렇게 LDAP 형태로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측면이고요. 또 하나의 링크를 또 클릭을 해보면 네 클릭이 된 것 같은데요. LDAP 신텍스 필터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들의 정보가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두 번이나 클릭이 됐네요. 되게 어렵죠, 내용이.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퍼슨인 거예요. 계속 나오네요. 제가 계속 클릭해서. 여기에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유저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랑 컨택트를 연락처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same account name을 K라고 썼더니 컴퓨터 이름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사용자만 찾고 싶어요. 사용자만. 그러면 오브젝트 카테고리 이퀄 유저라는 단어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라가지고요.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되돌아갈게요. 그래서 네 찾기를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검색에 가서 고급을 한 다음에요. 얘를 유저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사용자만 나와요. 여기다 이제요. %m 붙이고 네 same account name은 K 별표 이러면 뭘까요? 이거는 K로 시작하는 사용자만 뽑아달라는 뜻이에요. 딱 나오죠. AD는 많은 어트리뷰트를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사용자 중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 사용자를 뽑고 싶어요. 그럼 이제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용자를 한번 엔터를 쳐보면요. 일반에 전자메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전자메일의 어트리뷰트가 뭔지 모르겠다. 한번 이렇게 살짝 바꿔봐요. 그런 다음에 특성 편집기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방금 전에 변경된 게 어디 들어가는지 보셨더니 메일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보면 네 프락시 어드레스라고 하는 곳에도 들어가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 메일이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뽑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전에 메일에 대한 속성이 있는 것이 네 메일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였죠. 조직 내에서 메일 주소가 있는 사람을 다 뽑아달라. 어렵지 않죠. 지정 검색에 가서 고급에 가가지고 네 메일 이퀄 별표가 있으면 메일 주소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 저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AD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 슬라이드는 같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되는 링크에 가셔가지고 어트리뷰트를 쿼리할 수 있는 방법에 좀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더 내공이 쌓이시면 AD의 속성을 보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포리스트란 컨셉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세미나랑 틀리게 AD는 상당히 개념적인 얘기가 앞에서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맞춰지고 나면은 이 개념에 맞게 설치하시고 구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확장하는 더 넓은 개념인 포리스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도메인 내에서는 하나의 도메인 컨트롤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전 세계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유로 인증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도메인 컨트롤러 하나로 전부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의 이유로 영역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되게 많습니다. 종류는. 뭐 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도메인 컨트롤러가 같다는 의미는 관리 영역이 같다는 의미인데요. 이 영역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뭐 보안이 높은 조직, R&D 같은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대표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다른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A 회사, B 회사가 누가 누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구조에서는 굉장히 내부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구조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도메인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메인들 간에 아 우리는 같은 회사야 라는 것을 연결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포리스트라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앞서 간단하게 포리스트를 설명을 해드리면 같은 어트리뷰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리고 어트리뷰트가 같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 구조를 갖고 있는 도메인들의 집합을 포리스트라 표현을 합니다. 즉 말로 들어 우리 회사는 사용자 개체 안에 다섯 개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계열사 및 같은 회사 내에서는 이 구조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같은 것을 스키마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같은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범위 전체를 포리스트라 표현합니다. 즉, 인증을 하는 도메인 컨트롤러는 완전히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A라고 하는 도메인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다섯 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어떤 뼈대가 있겠죠. 이 뼈대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도메인과 이 도메인은 완전히 남남인 도메인이 아니라 인증 범위는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메인을 여러 개로 분리를 하지만 구조는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의 포리스트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도메인이 상호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도메인은 있는 사람이 B 도메인의 도메인 컨트롤러에다가 나 A야라고 제시하면 원래는 몰라야 되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인증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B에서 딱 보니까 구조는 똑같네.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A 거예요. A라고 명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보내면 되죠? A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럼 A의 인증 서버에서 인증만 해주면 B 도메인에서는 얘에 대한 허가만 처리해주면 돼요. B 도메인에 있는 사용자는 모든 권한, A라고 하는 도메인의 사용자는 읽기. 이런 식으로 허가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즉, 도메인은 뜯어져 있지만 같은 보안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이 큰 범위를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포리스트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도메인을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겠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도메인 구조는 아닙니다. 큰 지역별로 쪼개져 있는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극동 도메인인 파이스트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남미는 뭐 사우스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아시아의 남동쪽,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카.뭐.com, 뭐 매뉴팩처링.뭐.com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다 분리가 되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상위에 있는 도메인을 뭐라 부르느냐? 페런츠 도메인이라 부릅니다. 밑에 도메인을 뭐라 부르느냐? 차일드 도메인이라 불러요. 이 둘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 뭐라 했죠? 개념적으로는 트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트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단어가 바로 트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adatum.com이라는 것이 포레스트 루트 도메인 첫 번째로 설치한 도메인이에요. 그럼 도메인을 제일 처음 만들면 포레스트도 제일 처음에 새롭게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도메인에 하나의 포레스트인데 그 동일한 포레스트에 또 다른 도메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걸 차일드 도메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페런츠 도메인과 차일드 도메인은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이 아는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트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밑에 있는 차일드 도메인에 페런츠 도메인의 사용자가 접근을 하면 어디로 인증이 넘겨줘야 되나요? 페런츠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트러스트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하나의 포레스트로 여러 개의 도메인을 만드시면 모든 도메인은 다 트러스트 관계입니다. 정확하게는 메시 구조로 트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페런츠와 차일드 사이에 트러스트가 맺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하나의 도메인을 더 만들고요, 이 둘을 이렇게 또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페런츠와 차일드, 그리고 fabricom.com이랑 밑에 있는 제가 그린 도메인은 또 페런츠와 차일드예요. 그러면 fabricom에 A라고 하는 사용자가, A.datum 사용자가, 여기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인증 신호가 일로 쭉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의 도메인 간에 자동으로 트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왜요? 하나의 포레스트니까요. 즉, 이만큼이 하나의 포레스트라고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 인증 구조를 연결해 놓은 것을 트러스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원한다면은 아예 다른 포레스트끼리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의 포레스트, 만약에 포레스트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확장을 할게요. 전체 다라고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사용자가 여기로 로그인하면 다시 이쪽으로 로그인 시도가 넘어오겠죠. 왜요? 하나의 포레스트니까요. 이렇게 도메인 여러 개가 하나의 어떠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인증만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체 포레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 트리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트러스트가 되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런츠와 차일드, 즉 같은 포레스트 내에서 여러 개의 도메인을 만들면 자동으로 트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NT 때부터 윈도우를 하시는 분들은 이 트러스트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사실 크게 활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으셨었어요. 트러스트는요, 기본적으로는 단방향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제가 개똥이라는 사람을 믿어요. 그럼 제 차를 개똥이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개똥이의 차를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누가 누구를 믿기 전에는요? 개똥이의 저를 믿기 전에요. A라는 도메인이 B라는 도메인을 민다는 것은 B에 있는 사람이 A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양방향 서로 다 믿어야겠죠. 그래야지 상호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A가 B를 믿는 입장에서 A에 있는 사람이 B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트러스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같은 포레스트 내에서 여러 개의 도메인이 만들어져 있다면 자동으로 양방향 트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트랜지티브라는 건 뭐냐면 A가 B를 믿고 B가 C를 믿는 상태에서는 A가 C를 믿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처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루트와 루트끼리 트러스트를 맺을 수도 있어요. 루트와 루트끼리. 이런 형태를 네, 트리루트라 표현하고, 즉 이런 거죠. adatum.com 밑에 a.adatum.com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뒤에는 DNS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DA 구조에서는 상위가 a.com을 쓰면은 child 도메인은 뭐뭐뭐.a.com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도메인은 뭐뭐뭐.뭐뭐뭐.a.com을 써야 되고요. 그런데 회사가 a.com이라고 하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b.com이라는 걸 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즉 이름 구조가 연결되지 않고도 또 다른 구조의 이름을 생성해서 같은 포레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트리 루트 트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깡통 A를 만들고요. 아예 다 다른 이름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상위에 koala.com이라고 하는 빈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cat.koala.com 뭐 예를 들어서 뭐 manufacturing.a.com 아니면 retail.a.com, koala.com 이런 식으로 루트에서 이름이 연결되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도메인은 상호간에 전부 트러스트를 맺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레드인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예 다른 도메인이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믿기 하긴 싫으니까 요 도메인에서만 얘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얘네 둘끼리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external trust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도메인이 다섯 개가 있어요. 온프레스트에. 근데 하나의 도메인에서 여기 여러 개 중에 여기만 쓰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둘만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기본적인 트러스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거를 external trust라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Active Directory는 Kerberos라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이 기종에서도 Kerbero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rberos는 LM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녹색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왼쪽에 있는 이 도메인에서 이쪽으로 인증을 처리를 요청을 하면은요. 인증 신호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여러 번 거쳐가는 인증의 속도가 느려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왼쪽과 오른쪽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구조를 쇼커 트러스트라 표현을 합니다. 쇼커 트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포레스트가 생겼을 때 이 포레스트와 포레스트를 다 연결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윈도우 2003에서 나온 컨셉인데요. 윈도우 2000 때는 3개씩 구성되어지는 포레스트를 둘이 연결시키려면 트러스를 9번 맺으셨어야 돼요. 전부 다 쇼컷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익스터널 형태로. 근데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과 대장과 연결을 시켜서 인증을 연결하는 것을 포레스트 트러스트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윈도우 서버 2003에서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에서 루트끼리만 트러스트를 연결을 시키면 전체 포레스트가 서로 트러스트를 한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성하는 툴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설치하시면 나오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트러스트라고 하는 관리 도구입니다. 근데 많이들 안 써보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회사 내에서 도메인 한번 만드시고 나면은 잘 기획하시면 그 도메인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툴을 굳이 열어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의 도메인을 가진 포레스트를 갖고 계신다면 해당 툴에서 칸이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트러스트랑 관리 도구를 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 보면 트러스트란 탭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죠. 잘 읽어보셔도 헷갈립니다. 이 도메인이 트러스트를 줄, 이게 신뢰를 하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이 도메인에게 트러스트를 준 나를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 있으면 뭔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밑에 들어가면 뭘까요? 내가 이 사람 걸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포레스트 내에서 도메인 두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둘이 트리 관계잖아요. 아까 양방향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동으로 두 칸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두 칸이. 그럼 필요한 경우에 트러스트를 새로 클릭을 해서 다음을 눌러보면 그 도메인 이름 넣으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도메인에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둘이 트러스트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익스터널 트러스트라 표현했죠. 이렇게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트러스트랑 관리 도구에서 트러스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도메인 A에서 도메인 뭐뭐.a를 만드는 하위 도메인을 만들 때는 자동으로 트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옵션은 뒤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을 설치하는 얘기에서 다시 한번 메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